한국, 일본이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를 추적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다음 달 1일에서 14일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표적 탐지 능력을 키우고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외에 호주와 캐나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은 미군이 북한 탄도미사일로 가정할 수 있는 모의탄을 발사하면 이를 훈련 참가국들이 탐지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은 유도탄으로 실제 요격에 나서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한국 언론들은 소개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과거에도 2년 주기 림팩 훈련 당시 미국과 일본 등과 연합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커너 박사는 30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에게 발견되는 리바운드, 즉 재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증상 상태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면밀히 계속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현재 아무 증상이 없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재확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주말 자택 방문과 다음 달 2일 미시간주 방문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코로나 판정을 받고 닷새간 격리한 뒤 지난 27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1일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중 간 뜨거운 쟁점이었던 타이완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친구들에게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오늘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영내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의장실과 싱가포르 외교부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다음 달 1일과 2일 싱가포르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타이완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중국이 전투기를 동원해 펠로시 의장 항공기에 타이완 착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에서 지난 일주일간 곳곳에 폭우가 내리면서 적어도 8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이란 31개 주 가운데 21개 주에 폭우가 내려 인명피해 등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함께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8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수도 테헤란 지역에서 사망자가 35명이 발생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실종자도 30명에 달해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에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고 러시아가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31일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가 위치한 세바스토폴의 미하일 라초보자예프 시장이 미확인 물체가 함대 본부 앞마당에 날아 들어왔으며 드론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공격으로 함대 본부 직원 4~5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격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드론 공격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해군의 날 기념 행사를 몇 시간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이번 일로 해군의 날 기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영세의 중립국인 스위스가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공격할 경우 유럽연합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30일 스위스의 수출감독기구이자 경제제재관리당국인 국가경제사무국 국장이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79억 명에 이르는 지구촌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 수가 몇 개일까요? 6천여 개에서 한 7천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구의 인구 절반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렇지만 대략 20개에서 25개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요, 지구상에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지만 전 세계에 만국 공통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뉴욕타임스 신문이 관련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바로 답은 부모들이 아기를 어릴 때, 달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거주 지역이나 문화적 다양성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아기에게 하는 말이 매우 유사했고요. 그 말은 어른들끼리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요,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 최신호에 실렸는데요. 연구를 이끈 미국 예일대 해스킨스 연구소의 심리학자죠. 코트니 힐슨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부모들이요, 아기를 어릴 때 오, 헬로, 베이비, 안녕, 우리 아기, 뭐 이렇게 하듯이 자신이 하는 말을 좀 변형해서 제가 지금 시범을 보여드린 것처럼 높은 음조로 아기에게 말을 하죠. 공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음성 변조가 모두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든 부모들이 아기에게 하는 말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말뿐만이 아니고요. 아기 노래도 성인 노래보다 훨씬 부드럽다는 특색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는데요. 아기에게 불러주는 자장가나 말을 건네는 방식이 똑같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뉴욕타임스는요, 소위 이 아기 말과 아기 노래는 사회, 문화 차이와 관계가 없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만 40명이 넘었는데요. 6개 대륙에 있는 410명의 부모로부터 1,615개의 음성 녹음을 수집하고 분석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시골과 도시, 고립된 국가와 국제적 인터넷에 정통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온 18개의 언어가 연구 대상이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탄자니아 원주민에서부터 중국 베이징의 도시 거주자에 이르니까 그야말로 사회와 문화, 언어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아기 말과 아기 노래는 만국 공통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7월 마지막 주 순서 출발합니다.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셸 오바마. 올해 58살인 전 미국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첫 자서전 비커밍 이후에 올가을 새 책을 내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셸 오바마가 오는 11월 펭귄 랜덤하우스 출판사를 통해서 The Light We Carry, Overcoming in Uncertain Times, 우리가 품은 빛, 불확실한 시대를 극복하기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책은 세계 14개 언어로 동시 번역 출간되며 미국에서만 초판으로 275만 부를 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판사 측은 이 새 책은 세계가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깊은 정치적 분열, 인종 갈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싸우는 지금 어떻게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 힘과 희망을 끌어낼지 제안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출판사에 따르면 미셸 오바마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 이듬해인 2018년 비커밍이란 책을 내서 세계 50개 언어로 번역됐는데요. 지난 4년여간 1,700만 부 이상이 판매되면서 근래 보기 힘든 베스트셀러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뒤이어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20년 낸 회고록 약속의 땅은 800만 부가 팔렸죠. 출간 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부인이 남편의 판매고를 두 배 이상 압도한 겁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백신 거부. 지난달 미국에서 생후 6개월에서 4세 유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승인됐지만 미국의 부모 10명 중 4명은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거부할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연구소 카이저 가족재단은 이달 7일에서 17일 생후 6개월에서 4세 자녀를 둔 부모 47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3%는 절대 맞히지 않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다려보겠다 27%, 오직 의무화될 경우에만 맞히겠다 13%가 뒤를 이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와 백신 미접종 부모 중에 절대로 맞히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각각 64%로 평균보다 백신 접종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의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것이라고 응답한 부모는 충분한 연구 결과의 부재, 부작용 우려, 안전 우려, 코로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조사 부모 중에 백신이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3%에 달했고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73%였습니다. 지난해 백신 접종이 허용된 5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 75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5세에서 11세 접종 비율이 40%, 12세에서 17세 접종 비율이 57%로 조사됐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 선택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많이 읽힌 기사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국 국무부의 북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입장과 활동에 대해서 정리한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는데요. 국무부의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자, 내용 정리해볼까요?
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25일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서 추적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역시 뭐 집요하게 이런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또 차단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탈출을 비롯해서 이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불법 사이버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수단 등 모든 가용한 정책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확산에 책임 있는 자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한 정책 도구들과 같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물론이고 불법 사이버 활동에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른 고위 관리들을 통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도전이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면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또 다른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온라인에서 자행하는 범죄적이고 악의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면서 이런 활동은 때로는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난 20일이었죠. 백악관 관리가 이 문제를 언급했었죠, 또.
네, 맞습니다. 백악관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이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주의를 집중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무부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이 국가를 가장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 조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으로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상황 알아봤는데요. 예, 북한 사이버 공격 세력 추적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의지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알아볼까요?
네, 이번 기사도 정치 안보 관련 기사인데요. 두 번째로 많이 읽힌 기사는 북한 서해상에서 중국 선박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근에 중국 깃발을 단 선박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요. 역시 북한 서해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 중국 선적의 산호가 현지 시각으로 26일 현재 북한 서해 초도에서 이 서쪽으로 약 26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선박 바로 옆에는 선적 미상의 터그선, 그러니까 예인선이 위성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마린 트래픽은 선박의 고유 송신기에서 포착된 신호를 수신하거나 위성을 통해서 전달된 선박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이 선박을 식별합니다. 송신기와 위성 자료를 통해서 두 척의 선박이 포착됐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선박 한 척이 보내는 두 가지 정보를 마린 트래픽이 한 지도에 표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후자라면 이 산호호는 예인선입니다. 현재 산호호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는 북한 선박인 수송호가 대기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중국 깃발을 단 선박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점 언급해드렸는데요. 이달에만 이게 몇 번째인 건가요, 그러면?
네, 지난 15일에 중국 화물선인 순창 78호가 남포 일대에서 잠시 위치를 노출했고요. 17일에는 장선포 6988호가 발견됐었습니다. 또 21일에는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수치위 03453호가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2020년 중순부터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 입항을 엄격하게 통제해온 것만큼 중국 선박의 이런 움직임은 이례적인 걸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추가로 또 다른 중국 선박이 북한 해역을 항해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점이라고요. 뭔가요?
네, 이 산호호가 송신 중인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번호 MMSI가 현재 중국 해역에 떠 있는 다른 중국 선박의 MMSI 이 식별 번호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산호호가 보내고 있는 MMSI가 현재 중국 랴오닝성 후르다오시의 한 호수에 떠 있는 비하이호와 일치합니다. 9개의 숫자로 구성된 이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번호 MMSI는 각 선박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인데요. 때문에 같은 번호 선박 두 척이 존재한다는 건 둘 중에 한 척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해역에 떠 있는 산호호의 MMSI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앞서 북한이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거나 제재 위반으로 추적당하는 자국 선박의 MMSI를 조작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 3월에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 위반 핵심 선박으로 지목된 뉴 콘코호가 2020년 벨리즈 선적의 F-Lon9호의 MMSI를 이용해서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돼서 유엔 추적을 받아왔던 수블리코, 유니카호도 각각 하이주 168호, 리톤호의 MMSI 정보로 운항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잇따른 위반 행위를 고려할 때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산호 역시 중국 선박의 MMSI를 도용한 북한 선박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전문가 패널은 선박의 등록국이 MMSI의 부정 사용에 의심되는 선박을 식별 조사할 수 있는 필수 도구를 보유할 것, 또 이에 대한 결과를 해양 당국과 전문가 패널과 공유할 걸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세 번째로 많이 읽힌 기사도 정치 안보 관련 소식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실제로 암호화폐 개발업체 등에서 이런 위장 취업 시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일부의 경우는 금전적인 취득보다는 해킹이 주 목적인 경우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자, 북한 IT 노동자들이 가짜 이력서를 보낸다면서요.
네, 암호화폐 전문 채용업체인 크립토 리크루트의 설립자인 닐 돈든 씨가 BOA 기자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2년여 동안에 북한 IT 노동자들이 보낸 걸로 보이는 허위 이력서를 사실상 거의 매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등 관련 채용 사이트에 새로운 채용 공고를 올리면 종종 가장 먼저 지원하는 이들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북한의 IT 노동자들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 닐 돈든 씨가 이상한 이 지원서에 관심을 가지면서 발견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2017년에 이 암호화폐가 유행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관련 업계에 구인구직을 전담했던 돈든 씨가 이런 이상한 지원서에 처음 주목한 시점은 2020년 초반입니다. 당시 돈든 씨는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서 아주 경쟁력이 있는 이력서라면서 구직 전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링크드인 계정을 전달받았는데요. 이 계정에 소개된 경력은 그럴싸했지만 이름, 주소, 무엇보다도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눈빛의 사진 등에서 뭔가 낌새를 느꼈던 돈든 씨가 이 지원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요. 스카이프로 영상 통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는 영상 통화를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나중에 응했는데요. 하지만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과거에 여행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등 북한에 대해서 비교적 지식이 있었던 이 돈든 씨는 이 지원자가 북한 사람 같다고 동료들에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황당한 소리라는 반응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보통 미국인들한테는 좀 낯선 발상일 것 같은데요. 닐 돈든 씨의 경험 더 들어볼까요?
네, 돈든 씨가 경험한 북한 IT 노동자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이 암호화폐 언어인 솔리디티나 러스트 분야 개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영어식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이 통상적으로 관련 개발자들이 거주하지 않을 것 같은 지역을 거주지로 표시하거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력서 등의 문구나 인터뷰에서 말하는 방식 등이 주어진 대본에서 그대로 옮기는 것처럼 대부분 비슷하다고 돈든 씨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채용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몇 달간 아주 짧은 기간만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더러는 이력서상의 경력과 달리 업무 역량이 부족해서 고용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돈든 씨는 또 이 고용주들이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이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다른 동료들에게 접근하거나 회사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서 정보 탈취를 시도한 사례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월급 만 달러를 받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들의 실질적인 목적은 해킹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암호화폐 채용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도 있습니까?
네, 다른 암호화폐 관련 채용업체 관계자가 25일 BOA에 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솔리디티나 러스트 기술은 수요는 많지만 개발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관련 업체는 개발자 등 직원들의 익명성을 유지해주는 문화가 있고 임금도 별도의 신원 확인이 필요 없는 암호화폐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대북 제재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닉 칼슨, 미국 암호화폐 정보업체 분석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 칼슨 씨는 북한의 IT 종사자들은 북한 당국의 사이버 범죄 인프라 일부고 이들은 정찰과 단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외국 기업에 침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IT 인력이 사용하는 계정을 식별하고 폐쇄하는 건 종종 이 두더지 게임과 같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개를 폐쇄하자마자 또 다른 10개가 고개를 든다는 겁니다. 칼슨 분석가는 이런 상황은 채용과 관련해서 극도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기술과 암호화폐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거라면서 정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 국무부하고 재무부 또 연방수사국이 지난 5월에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었는데요. 여기서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면서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주의보에서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북한 국적이 아닌 것처럼 가장한 상태에서 취업하려는 시도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민간, 공공부문의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독재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1915년 6월 20일 하와이에 도착한 천연이는 이곳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와이 한인사회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 그는 하와이 한인사회에 깊은 관심을 두고 한인교회와 한인사회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도 12, 13세 때부터 교회에 나간 천연이는 하와이에서 첫 삶을 시작한 마우이 섬에서도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22년 말 오하우 섬으로 이주한 뒤에는 새롭게 개척된 한인 기독교회를 다녔는데요. 이 한인 기독교회는 이승만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명지대학교 김점수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 한인 기독교회는 1918년 12월에 이승만 지도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로부터 독립해서 새롭게 개척한 교회인데요. 당시 그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 지도자들이 굉장히 친일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한인 사회하고 이 감정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인 감리교 선교부 지도자들의 그런 그 친일적인 발언 또 행동으로 인해서 이 한인들이 스스로 독립을 해서 그 한인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한 일을 이제 1913년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천연이도 자신의 기록에서 한인 기독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를 이곳이 독립적이고 민족적인 성격을 띈 교회라고 생각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 사람의 독립교회로 한국 사람이 자치를 해갔다. 예수교 선교부에 1년에 내는 것은 내어도 누구의 절제도 받지 않고 우리 교우들이 재정과 모든 것을 자치로 하여갔다.
천연이는 또 1924년 3월 18일 첫 남편인 길찬록과 이혼하면서 두 아이를 한인 기독학원에 맡겼습니다. 김점숙 명지대학교 교수는 이 한인 기독학원의 모체를 한인 중앙학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인 기독학원의 출발은 한인 중앙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인 중앙학원은 1906년에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에서 만든 이 한인 기숙학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인 기숙학교를 운영하던 와드만 감리사가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인들이 와드만 감리사에게 반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와드만 감리사는 이승만에게 한인 기숙학교에 취임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시 김점숙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1913년 2월 3일에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드만 감리사가 이승만에게 한인 기숙학교 교장으로 취임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그래서 1913년 8월부터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한인 기숙학교의 교장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인 기숙학교 교장이 된 이승만은 이해 9월 학교 이름을 한인중앙학원으로 바꿨고, 이 한인중앙학원이 훗날 한인기독학원으로 이어집니다. 천연이는 자신의 기록에서 이승만이 발행하는 태평양 잡지와 국민의 기관지인 국민보가 배달되는 날을 기다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와이 한인사회와 고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천연이는 시종일관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 지도자였던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애국정신을 북돋우는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침이 시의에 맞는다고 판단했고, 시종일관 이승만 지도하에 있던 단체와 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반면 당시 국민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승만과 대립하던 박용만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명지대학교 김점숙 교수는 설명합니다.
천연이는 그 박용만이 군무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군무라고 하는 거는 군사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하려고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인을 이제 양성하는 데 박용만이 주력을 했는데, 천연이는 그것이 그 조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제히 압제하에 있고 그 하와이에 다 늙은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언제 독립을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이게 시간을 허비하고 재정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연이는 이 박용만이 지방열을 부추기지 않고 민족의 단결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애국자고 인도자라고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천연이는 이승만이 군무를 중시하는 박용만과는 달리 정치와 교육과 종교 방침으로 일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연이가 하와이에 도착했을 당시 하와이 국민회는 이미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국민회에 관해 천연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와서 나라가 없는 백성이니 다른 나라 사람에게 피해를 보아도 호소할 길이 없으니 우리 해외 동포들이 단합하여 우리 백성의 의회, 한국 백성의 국민회를 조직하고 이름을 국민회로 하고 이 나라 정부로부터 인장을 받았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국민회가 한국민족단체회였다.
천연이가 하와이 국민회에 직접 참여했는지는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록 곳곳에서 자신이 하와이 국민회 지지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연이는 하와이 국민회를 미국에 온 한국 백성의 의회로 재미 한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한국민족단체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연인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하와이 국민의 통상회의가 조직화하는 과정과 절차, 국민의 지도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국민의 분쟁 상황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천연인은 또 1919년 3월 15일 여성 대표 41명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한 부인 구제회를 조직하자 마우이 섬에서 회원이 되어 평생 대한 부인 구제회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대한 부인 구제회의 주요 활동은 구제품이나 구제 물품을 구하는 대로 한국에 보내는 것과 서재필, 정한경, 이승만 등 미국에서 외교하는 분들을 후원하고 신정부에 외교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 부인 구제회 회원들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엔잇에 태국수를 놓아 수봉하였고 떡장사, 묵장사, 대구 뜯어서 묻혀서 단지에 놓고 파는 장사를 하고 전쟁밥을 만들어 파는 등 다양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연인은 대한인 동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이 대한인 동지회는 이승만이 제안해 설립된 단체였고 천연이가 이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명지대학교 김정숙 교수는 설명합니다.
대한인 동지회는 1921년 6월에 이승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단체가 만들어진 이래 천연이는 이 대한인 동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한인 동지회에서는 하와이 한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지 식사능사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한인 98명의 투자금을 모아서 이 회사가 출발을 했습니다. 한 주당 가격이 100불이었는데 천연이도 이때 5주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천연이가 이 대한인 동지의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연이는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국민회와 대한 부인 구제회 그리고 대한인 동지회 등 각종 단체에 활발하게 참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이 천연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명지대학교 김정숙 교수의 말을 들어봅니다.
이 천연이와 같은 이민 1세대들은 한인교회와 한인사회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이 생명부지 땅인 미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녀는 한인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이 한인교회와 한인사회단체는 떠나온 고국과 그녀를 이어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이는 그곳에서 고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떠나온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또 고국 독립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 사회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따라서 그들이 미주 한인사회의 뿌리를 내리는 그 중심에 한인사회단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이 마지막 시간으로 천연이의 사회 참여 활동에 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16번째 내용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 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0년대 중반에 이르자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활기 넘치고 희망을 마주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차별화된 정책을 꾸준히 시도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기존 정치나 경제적 전통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자본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공산주의 사상, 이 두 반대되는 사상들 사이를 오가며 균형을 잡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가 금융과 운송, 농업, 석유 생산과 같은 중요한 분야를 통제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일부 미국 사람들은 전통적인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정부 개입이나 사회주의와 혼합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고 심지어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공화당 출신 오그든 밀스 전 재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국가를 가질 수도 있고 사회주의 국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체제가 반은 자유주의, 반은 사회주의일 수는 없습니다. 통치하는 것과 통치받는 것 사이, 또 절대적 지배와 자유 사이에 타협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많은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혼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보수주의자들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한 좌익 출판물은 국가는 자본주의의 슬픔을 비극으로 안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더는 실질적인 중도의 길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과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새 행정부는 이런 논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행정부는 극우와 극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와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제 대공황 해결을 위해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1934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연방의회 다수 의석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라는 역사를 쓰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미국인의 압도적인 지지가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런 만큼 자신의 행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연방대법원과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1936년 당시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대부분이 보수 성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뉴딜 정책의 많은 부분을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보수적인 대법관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인과 노동조합 등을 돕기 위한 정책의 미래를 결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체제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연방 사법제도 개편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몇 명 더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줄 대법관들이 대법원 다수를 차지하길 바랬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 대부분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좋아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깨뜨릴까 봐 두려워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결정에 반대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에 동의했지만 이와 함께 대법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결할 권리 역시 인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 정원을 늘리려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원 개편 노력이 실패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가 더 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과 36년에 많은 미국인은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꾸준히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고 일부 은행가는 심지어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가들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 통화 공급 확대를 통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유통 중인 통화량을 제한하는 조처에 나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근로소득에 새로운 사회보장세를 도입했습니다. 정부가 취한 대책의 모든 효과는 정부와 기업, 민간인이 지출하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미국 경제는 다시 한번 부황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자 남부지역 보수적인 민주당 당원들은 공개적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도력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조지 거쉰 만나보시죠. 노시찬 기자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여름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이라는 뜻의 불멸의 작품 서머타임을 작곡한 조지 거슈인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 거슈인은 가장 위대한 미국의 현대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가로 평가받고 있는 음악가입니다.
조지 거슈인의 작곡 랩소디 인 블루가 흐르고 있습니다. 타계한 지 85년이 넘은 지금도 거슈인의 작품은 미국에서 여전히 많이 연주되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들으신 부분은 랩소디인 블루의 시작 부분입니다. 굳이 번역한다면 푸른 광산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거슈인 하면 곧 떠올리는 곡이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국 오페라라고 찬양을 받는 포기와 베스도 만들어낸 천재작가 거슈인은 39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동안 클래식, 뮤지컬, 재즈, 가요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수백 곡에 달하는 명곡들을 남겼습니다.
거슈인은 1898년에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미국으로 이민 온 러시아계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조지에게는 형 아이라, 남동생 아더, 그리고 누이동생 프란체스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조지는 학교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고 뉴욕시 거리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음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술집에서 새어나오는 재즈와 블루스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 조지가 어느 날 학교 음악회에서 어떤 소년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나도 음악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이 쓰던 피아노를 갖고 연습을 하다 정식으로 피아노 교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습을 통해 그는 연주법뿐 아니라 작곡, 화성, 고전음악 등 여러 분야를 접하게 됐습니다. 피아노 선생은 즉시 조지의 비상한 소질을 알아봤습니다.
저명한 클래식 음악가였던 선생은 친구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여기 한 학생이 있는데 앞으로 음악계에서 큰 공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이 아이일 것이다. 이 소년은 틀림없는 천재다라고 조지 거슈인을 평가했습니다. 조지는 고전음악, 클래식 피아노를 공부했지만 더 좋아하는 것은 재즈와 대중음악이었습니다. 조지는 15살 때 학교를 아예 그만두고 음악계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시에는 틴 팬 엘리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양철냄비 골목이라는 뜻입니다. 도시의 모든 음악 출판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조지는 리믹 악보 출판사라는 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출판사란 악보를 파는 곳인데 어린 소년 조지는 여기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유성기와 라디오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반이 생기고 정기적인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것은 여러 해 후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틴 팬 엘리의 출판사들은 새로운 악보를 팔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은 피아노 치는 사람들을 채용해 하루 종일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피아노로 곡을 직접 연주해서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듣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지 거슈인도 그렇게 피아노를 친 것입니다.
조지는 피아노를 치고 일주일에 $15를 벌었습니다. 요즘 가치로 쳐도 용돈 정도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조지는 틴팬 엘리에서 가장 어린 연주자였지만 가장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조지는 피아노를 잘 칠 뿐 아니라 벌써 작곡도 시작했습니다. 불과 16살 때 조지는 작품 한 곡을 출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품 제목은 원할 때는 가질 수 없고 갖고 나면 갖고 싶지 않네 이런 뜻입니다.
조지 거슈인은 이제 어엿한 작곡가가 됐습니다. 나머지 생애는 성공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슈인은 계속 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창의력은 한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작곡하던 악보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더 나오니까 걱정 없어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지 거슈인의 첫 히트작은 스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1919년 21살 때 만든 것인데 당시 인기가 높았던 연예인 엘 졸슨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I've been away from you a long time. I never thought I'd miss you so. Somehow I feel your love is real. Near you I want to be. The birds are singing, it is song time. The banjo strumming soft and low. I know that you yearn for me too. Swanee, you're calling me. Swanee. 스완이 강과 고향, 그리운 사람들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인기는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스완이의 악보는 약 100만 부나 팔렸습니다. 이때는 레코드판이 나왔을 때여서 판도 200만 장이나 팔렸습니다. 거슈인의 일생 동안 가장 많은 판매량이었습니다. 음악평론가들은 조지 거슈인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곡을 썼다고 평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조지 거슈인은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수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자 거슈이는 드라마와 영화 쪽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조지 거슈이는 사랑의 노래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경쾌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강렬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래들은 대중음악을 공연하는 극장에 알맞는 것들이었습니다.
거슈인이 작곡한 러브송 중 가장 감동적인 노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모린 맥거번이 노래한 근래의 판에 들어있는 것으로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at me and smile and understand. Seems absurd. I know we both won't say a word. Maybe I shall meet him someday. Maybe Monday, maybe not. Still, I'm sure to meet him one day. Maybe Tuesday.
You... 그런데 이 곡의 가사를 쓴 사람은 조지 거슈인의 형 아이라였습니다. 아이라는 그 후로도 조지의 여러 곡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이 두 형제는 아주 다른 데가 많았습니다. 글을 쓰는 아이라는 말이 적고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음악가인 조지는 외향적이어서 어디에서나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형인 아이라하고 같이 일할 때 더 좋은 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선별된 언어로 된 아이라의 가사 없이 조지의 곡이 성공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많은 노래 중 하나가 나한테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는 못해 They can't take that away from me입니다. The way you sip your tea The memory of all that No, no, they can't take that away from me The way your smile just beams The way you sing off key The way you haunt my dreams No, no Can't take that away from me. We may never, never meet again on the bumpy road to love. Still, I'll always, always keep the memory of the way you hold your knife, the way we dance till.
거슈이는 이 노래를 영화 춤을 출까요? 샤우의 댄스에 나오는 댄서이며 배우이기도 한 프레드 아스테어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춤을 출까요는 조지와 아이라 형제가 처음으로 만든 뮤지컬 영화였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최고의 작곡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지 거슈인과 그의 음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지 거슈인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